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들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우려한다면서도 다른 측면에선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외교의 문을 닫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하며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며 가장 좋은 길은 정치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하는 일 발사체 시험 때문에 외교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미한 연합 연습을 대규모 훈련으로 되돌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불과 2주 전에 서울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습과 훈련 계획이 동맹인 한국과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를 포함한 양 당사자가 이 문제에 관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한국과 일본에게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협력할 때 우리는 더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 주둔군 부대를 교체하고 주권 수호를 선언했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오전 내에 홍콩 주둔부대를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해당 병력은 일국 양제를 수호하라는 중앙정부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결연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선전과 홍콩 접경지역인 황강검문소를 통해 중국군 병력 수송용 장갑차와 트럭이 진입하는 모습과 스톤커터스 부두에 군함이 정박해 있는 사진 등을 보도했습니다. 홍콩에 새로 진입한 병력은 7천 명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 진압에 군대 투입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두운 새벽에 군 병력이 전개되는 장면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등으로 퍼지면서 홍콩 시민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화통신은 이번 움직임이 홍콩 특별행정부 군주둔법에 따라 22번째 연례적으로 이뤄진 절차라고 밝히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피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 국민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경제적 테러를 멈추지 않는 한 미국과 대화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이 말한 경제전쟁과 경제테러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보고한 대이란 제재를 가리킵니다. 자리프 장관은 테러 분자들과는 협상하지 않는 게 문명세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 입장권이 있다면서 그 입장권은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 나라가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이란 핵합의가 핵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점을 들어 탈퇴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10월 1일 인민공화국 70주년을 맞아 태난먼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합니다. 왕샤오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그리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합동 주최하는 건국 70주년 경축 행사가 성대하게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부장은 10월 1일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대한 연설을 하고 열병식과 군중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 밖에 국경절 기간에 문예 야회 등 10여 개의 행사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관 역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참석하는 국경절 열병식에서 몇 가지 최첨단 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차이즈민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은 이번 열병식이 10년 전 열린 60주년 행사와 전승절을 비롯해 앞서 열린 열병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는 탱크와 미사일을 앞세운 수천 명 병력이 태난먼 광장을 행진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민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넉 달 만에 또 소집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0도, 낮 최고 16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 반응은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we're not going to overreact. We want to take a measured response and make sure that we don't close the door to.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일 정부 당국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나눴다면서도 외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신중히 반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get to an irreversible, verifiabl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The best way to do that is through a political.
에스퍼 장관은 앞으로 미한 연합 훈련을 대규모 훈련 수준으로 복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 수준으로도 대비 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training and exercise plan we currently have underway is sufficient to maintain our readiness on the peninsula.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연합사령관과 2주 전 서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 수준에서도 동맹인 한국과의 한반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사령관의 판단을 믿는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가시적인 연합훈련 규모는 조정했지만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made that adjustment to have less visible exercises, we found other ways of
maintaining. 에스퍼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중단 결정에 대해 발표 당시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당국자들을 모두 만나 양자 간 해결을 촉구하면서 북한과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삼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So at the time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미 한일 세 나라는 공동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갈등의 빠른 해결을 희망한다는 겁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군사적 측면에서 당장 손해는 없지만 에스퍼 장관과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다며 역내 집단 안보 측면에서도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향후 국방 계획을 설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역량 강화를 통한 대미 패권 도전,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 조성 등 역내 불균형 재조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며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역내 안보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공정한 방위 분담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xpand our defense activities throughout the region in close cooper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hile pressing for equitable burden sharing.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미한 연합 훈련이 비싸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VOA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에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의 렌달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 한일 세 나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협정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Near term,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JSOMIA and to.
슈라이버 차관보는 28일 미한일 삼각 국방협력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과 일본이 상호 입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협상장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했다며 이제는 두 나라가 행동을 취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듯이 한국과 일본은 양자관계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역사적 분쟁과 적대감 그리고 정치적 불일치는 군사안보협력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ope to see our security relationship insulated from political disputes and disagreement.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관계는 정치적 분쟁과 불일치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한일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방과 안보 유대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the actual decision to not renew, we were not forewarned. And so that decision itself, I don't believe.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문재인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불화를 빚으면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는 현재의 관계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미한일 3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미한일 세 나라가 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And so when you're looking at potential missile launches or you're looking at other activity, you don't want a cumbersome, unwieldy process of information sharing.
잠정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을 때 등 이전에 번거로운 정보 공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양국에 공유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다양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se tests can be for the purposes of political maneuvering, but it can also be critical steps in their modernization, their development of these systems.
북한의 최근 실험들은 정치 공작, 미사일 시스템 개발의 핵심적인 단계들 또는 협상에 앞서 지렛대를 얻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방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개선되고 있으며 안보 환경은 더욱 도전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등은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결정이 영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우려하고 실망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 측의 지소미아 관련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해당 보도에 대한 BOA의 질의에 사적인 외교 대화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11월 하순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외교적 대화를 상세히 밝히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조세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실망감이나 불만을 잇따라 나타내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 이후에도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영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와 조 차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밝힌 공식 입장에서 바뀐 게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엿새 전 공식 논평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는 온전한 상태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양자와 삼자 간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전날인 27일에도 VOA에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면서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망과 우려라는 표현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직접 지칭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강한 우려와 실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소식이 나온 22일 이후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지칭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동맹국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해도 이를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는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실망감을 표명하고 트위터와 언론 등을 통해서도 이런 우려와 실망이 표출된 건 과거 쉽게 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폼페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들을 보게 돼 실망했다며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국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결정이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 측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도 문 정부에 반복해서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이용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미군의 위험이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을 한글로 번역해 자체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국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27일 BOA에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강경한 분위기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첫날부터 예고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양국이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보다 강한 내용을 담은 논평을 다시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비공개 언론 브리핑과 고위 당국자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번복을 한국 정부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미한동맹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세영 1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결정된 것으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조 차관이 해리스 대사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출하는 것은 한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말 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진정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한국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대사를 불러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조세영 한국 외교부 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 결정된 것으로 미한 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미국 측에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공개적 메시지 발신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를 직접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전직 미 대사들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입니다.
It is frankly speaking, I don't remember any US ambassador being called in by the Korean side. I'm sure it's happened, but it's kind of a
힐 전 대사는 주한미 대사가 한국 외교부에 불려간 적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자신은 그런 기억이 나지 않고 이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 측의 반복되는 비판 중단을 요청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generally speaking, public statements are or ongoing issues of this kind do not tend to be helpful.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역시 미 대사가 한국 당국에 불려가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a normal situation. I think that the situation is quite different today.
이런 일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자신의 재임 기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다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그러나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 대사를 부른 것 자체는 외교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kept secret or when they wanted to make it public and that's sort of a standard part of the game of diplomacy.
비밀로 할지 아니면 공개할지 정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다만 이것이 미한일 3국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And that's unfortunate because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o us that we maintain very strong good relations with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매우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번 일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2000년대 중반 대사직을 역임한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대사는 대사를 부르는 행위는 외교의 일환으로 정상적이며 그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s a diplomatic practice, that's normal and in and of itself is not extraordinary.
보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한국의 이번 요청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change the view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termination of the JSOMIA is a mistake.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실수라고 보는 미국의 입장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보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가 미 대사를 부른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word conflict is too strong, but this sort of dispute, I would call it.
한국의 이번 조치를 미한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논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보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워싱턴과 서울의 틈을 벌리려 한다며 이번 일이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해 두 차례 개최하는 것은 흔치 않아 안건이 무엇인지 특히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보통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넉 달 만에 또 소집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회했다고 보도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 687명이 회의 앞서 대의원 등록을 하기 위해 평양에 집결한 겁니다. 한국 시각 29일 오후 6시 현재 북한은 관련 소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가 예고한 대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인사와 법률 제정,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과 2014년에도 4월과 9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8월에 여는 것은 처음입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 소집 이유와 안건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29일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관련 사항과 4월 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조직 개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 정책 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되는 만큼 그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심사는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대화와 남북 관계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미북 정상 간 회동을 통해 양측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언급이 나올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직접 연단에 설지도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며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 제재 해제에 목매지 않을 것이라며 자력갱생의 경제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8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실험의 유산은 파괴뿐이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핵실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핵실험으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들, 파괴된 환경과 보건, 경제적 타격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모니카 그레일이 유엔 총회 의장 대변인은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인류가 1945년 이후 2천여 건의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1945, approximately 2,000 nuclear tests took place.
이런 핵실험을 통해 전 세계에 핵무기 14,000개가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은 옛 소련이 무려 450회 이상 핵실험을 실시해 악명이 높던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텐스크 핵실험장의 폐쇄를 기념해 2009년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 기념 홈페이지에서 북한을 21세기의 핵실험을 단행한 유일한 나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북한 정부의 핵실험 발표는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을 끝으로 8년째 지속되던 사실상의 핵실험 중단을 깬 것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 정권이 추가로 2009년과 13년, 16년, 2017년에 다섯 번 더 핵실험을 강행해 전 세계가 거의 만장일치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경고한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은 핵실험장 주변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까지 위협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지진학자들은 지난해 11월 미국 지진학 회지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하에 직경 80m 이상의 큰 공간이 생겨 붕괴와 잦은 소규모 지진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도 앞서 BOA에 이런 핵실험으로 인한 후유증들이 지진파로도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실험이 크니까 큰 공동이 생겨요. 파괴된 지역이. 그래서 한 8분 30초 경과한 후에 지진파가 또 크게 발생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아 이거는 핵실험은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핵실험에 의해서 생긴 큰 공동이 붕괴로 내려서 지진파가 발생했다. 규모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울러 강력했던 6차 핵실험으로 지반이 불안정해져 길주군 일대에 유발 지진이 계속되고 만탑산의 암석 등이 깨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피로 증후군까지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지하갱도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지하수를 오염시켜 현지 주민들이 알 수 없는 통증과 병을 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한국통일부가 길주군 출신 탈북민 30명을 상대로 방사능 피폭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했습니다. 조사 결과 4명에게서 피폭 의심 소견이 나왔지만 핵실험 때문인지는 단정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에게서 나타난 피폭 수치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서 길주군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귀신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럴 가능성, 피폭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감시본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길주군 출신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한 결과 근육감소와 만성두통, 소아림 포함, 기형아 출산, 사망까지 다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방사능 유해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다며 이는 인권 차원에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는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차 방북한 외국 기자단에게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측정 자료에 하면 방사성 물질의 류출은 전혀 없으며 주위 생태환경도 아주 깨끗합니다.
한국 공동 취재진은 당시 핵실험장 갱도 앞 개울물이 깨끗하다며 마셔보라는 북한 관영 매체 기자의 제안에 먼저 마셔보라 했더니 안 마셔서 취재진도 마시지 않았다며 안전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방사능은 노출 정도에 따라 탈모와 불임, 혈액과 위, 뇌와 척수 등 인체 조직과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고 암 유발은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내용이 새롭지 않다며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8일 북한 심포조선서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 사진들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신형 잠수함을 돌아봤다는 북한의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이 임박한 건 아니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위성사진들이 크게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진 않는다면서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를 완성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VOA에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기 위해선 고도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really want to be able to launch a ballistic missile that could hold a nuclear weapon, I mean, you have to have a very high degree of reliability.
현재로선 미사일 잠수함의 증거로 볼 만한 것이 잠수함의 겉모습밖에 없고 겉모습에만 그치지 않고 임박한 위협으로 되기까지는 갈 길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잠수함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would argue they wouldn't be able to launch and test the submarine and make it operational even in a year. It just can take. There's a lot that can go wrong in building these.
미사일 잠수함을 운항하는 데는 검토할 사안들이 많으며 1년 안에 잠수함을 시험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도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 건조 계획은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번에 인공사진이 보여준 건 예전부터 진행되어 온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is development. I think that the images or pictures are authentic, so there's not very much you can conclude from that other than that, you know, It's a serious matter.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 건조가 심각한 사안인 건 분명하지만 잠수함이 물 안에서 운항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군사 위성사진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건연구원은 잠수함 자체보다 잠수함의 미사일을 싣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y bottom line is that they're probably a year away from launching the submarine because of the construction.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잠수함 자체는 1년이면 건조될 수 있지만 문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The other part of it is the missile itself. If they're going to put the Pukasan 1 in that submarine, it doesn't give them much range.
한센 연구원은 새로운 잠수함에 북극성 1호가 아닌 잔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3호를 설치하려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시험을 진행해야 하기에 실제 완성이 더욱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몇 달간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홈즈 미 해군대학 교수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잠수함 건조는 북한이 핵무기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바다에 뜨게 되면 실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외교, 군사적 셈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공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한국 전쟁에서 숨진 모든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28일 미국 재향군인의 아메리칸 리전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북한을 대화에 나오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Beyond that, from the outset of this administration, this president also stood strong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출범 때부터 북한의 공세에 강력히 맞섰고 그 결과 지금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세 차례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북한 지도자가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모든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7월 27일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로서 당시 미군 유해 봉환식에 참석한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told the president this. He never gave me any greater honor than when he allowed me.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55개 미군 유해 상자가 미국 땅으로 돌아오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영광이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국기로 감싼 55개 작은 상자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본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웅들을 데려온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모든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올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제시하며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나토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은 모든 나토 국가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27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안보를 위협한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를 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북한 해커들이 수천 대의 컴퓨터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영국 전역의 병원 컴퓨터와 MRI 기기 7만 대 이상을 마비시키고 이로 인해 수천 건의 예정된 수술이 지연 취소돼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백만 파운드의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사용자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로 2017년 5월 배포되기 시작해 순식간에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최악의 해킹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지난 5월 2017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산하병원 48곳이 북한으로부터 워너크라이 해킹 공격을 당했다며 악의적 사이버 공격에 필요한 모든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워너크라이 사태를 개개인 모두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의 한 예로 지적하고 나토 역시 이런 사이버 공격의 예외가 아니며 매일 의심스러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토 원장 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으로 2001년 9.11 테러 사건 당시 나토 역사상 단 한 번 발동됐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난 5월에도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언급하면서 집단 방위 조항 발동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NATO leaders have agreed that the cyber attack could trigger Article 5 of our founding treaty. Where an attack against one ally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집단 방위 조항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실제 세계든 가상 세계든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단념시키고 방어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육지와 바다, 하늘을 지키듯이 사이버 공간도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토 회원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사이버 공격 형태로 볼 때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나토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해 벨기에에 새로운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할 것이라며 이곳에서 나토의 공동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고 동맹국의 개별 방어 능력도 취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전까지 나토 사이버 사령부가 잘 준비되고 교육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사이버 보안업체 이슈 메이커스랩은 28일 전직 대사와 군 장성,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의 은퇴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집중 발생했고 이메일 계정을 목표로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유도해 정보를 빼내는 스피어 피싱 형태의 해킹 공격이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베네수엘라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같은 기구를 설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인권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11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할 UN 베네수엘라 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수년 동안 급격하게 악화된 베네수엘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해왔다며 다음 달 열리는 UN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가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자의적 구금, 차별과 강제 실종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얀마,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인권유린과 국제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앞서 BOA와의 인터뷰에서 COI 보고서가 지금도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UN COI가 1년 동안 자세히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그 보고서가 대북 인권 조사와 운동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열린 22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설립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서울과 워싱턴 등에서 4차례 공청회를 열어 80명 이상의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 자료 등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2014년 2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372쪽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 중에서 많은 경우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이런 범죄들이 체제 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같은 권고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올해 초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에도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fact that the Security Council agreed to place the issues in the report on
안보리가 COI 보고서에 담긴 문제들을 안보리 의제에 포함하기로 동의했고 그 뒤 여러 차례 논의한 것은 좋은 조치였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자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는 COI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COI 최종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했고 이후 COI 권고사항을 담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들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COI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in the Commission of Inquiry always said if you contend that it's not accurate.
COI는 항상 북한의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COI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현장과 불만 내용, 증인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동안 북한과 에리트리아, 2014년 가자지구 충돌 사건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부룬디와 시리아, 2018년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시위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들의 장례 절차 협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로 구성된 장례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시민장을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한모 씨와 6살 아들의 장례 절차를 위한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들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탈북 모자 사망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들은 사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이들의 사망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탈북민 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씨 모자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지 못한 부검 결과가 한국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광일 북한 민주화 위원장입니다.
통일부에다가 전제 조건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제 사인이 지금 아사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인 불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당하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우리가 정부하고 협상이 진척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사인이 제대로 구명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장례 절차에 대한 그 어떤 점인가 방향도 논의된 것도 없고.
허 위원장은 이들의 장례를 범국민적 시민장으로 다음 달 7일 치른다는 가정하에 29일 저녁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조만간 탈북민들의 입장을 확정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탈북민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분향소가 아닌 별도의 정식 빈소를 먼저 마련한 뒤 시간을 두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남북하나재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시간이 걸리는 제도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과 빈소를 준비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장례 절차 진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8일 기자설명회에서 협의 과정 중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탈북민 단체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인에 대한 어떤 최대한 그런 예우를 갖춰서 그런 조문이라든지 장례 절차가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들과 또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김태훈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시민 장례위원회에서 한 씨 모자의 장례를 주관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신을 장례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쪽은 사실 이런 문제에 모든 책임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어떤 장례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방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국 정부는 그러니까 무용고로 아마 처리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서 왜 또 통일부, 하나재단 이쪽과 또 의논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게 그러니까 정부 입장도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편 남북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27일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의 사의 표명은 장례가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이라며 유족이 아닌 제3자, 즉 탈북민 단체들이 고인의 시신을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한 한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14명이 최근 워싱턴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상정한 도상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방 안보 분야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 연구소에서 지난 7월 색다른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여고생들과 여대생 14명이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가상 시나리오로 한 도상 연습, 워게임을 진행한 겁니다. 랜드 연구소 워게임 센터 담당자인 스테이시 패티존 국장은 VOA에 젊은 여성들에게 워게임을 소개해 국가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Introduce young women to wargaming to help to spark their interest in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to overcome some of the persistent barriers that exist for women getting.
그동안 국가 안보, 특히 국방 분야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진입 장벽을 여성들이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가상의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재래식 전투가 들어가 있되 현재에 가까운 전투를 연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패티존 국장은 말했습니다.
We chose Korea intentionally. We wanted this to be an introductory war game and a focus on a conventional combat operation. But modern
또 랜드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많이 가정해 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thought it was interesting because it highlighted a number of different asymmetries, all indicators much weaker than the United States. still could present significant operational challenges and make a war something.
패치 전 국장은 북한은 미국에 비해 군사 운영 면에서 열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매우 도전적인 상황을 만들어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나리오에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티 존 국장은 워게임에 임한 여학생들이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really interested in considering the problem carefully and listening to each other. They didn't jump in because it was unfamiliar to all of them.
문제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상호 의견 교환에도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흥분하기보단 전투가 일어날 경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해를 미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패티 존 국장은 이런 행사가 국가 안보 분야에서 성차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사 연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여성은 미 국무부 중간 간부 중 3분의 1 수준이며 국방부에선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42년 8월 29일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난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난징 조약은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나라가 영국인들의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고 영국인들의 아편을 모두 불태우자 영국이 함대를 이끌고 와 청나라를 공격하는 이른바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9세기 초반 청나라는 영국에 차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청나라가 영국에 수출하는 차의 양이 많아지자 영국은 차 수입을 결제할 은이 부족하게 됩니다. 영국은 부족한 은을 메꾸기 위해 청나라의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82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내 은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황제는 외국인들의 아편 무역을 금지토록 명령했고 영국인들의 아편 거래를 차단, 영국인들을 내쫓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영국은 함대를 이끌고 와 청나라 군을 공격했고 청나라는 영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1942년 8월 29일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58년 8월 29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미국 인디애나주 가난한 흑인 집에서 태어납니다. 1970년대부터 거의 꾸준히 빌보드 인기 순위 10위 안에 든 가수였고 솔로 경력으로는 빌보드 1위 곡이 모두 13개, 밴드 시절까지 합치면 17개의 빌보드 1위 곡을 남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엔터테이너라는 찬사도 받고 있는 마이클 잭슨은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두 번 헌액된 몇 안 되는 음악가 중 한 명이었고 13개의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1982년 정규 앨범 스릴러는 뮤직비디오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스릴러의 성공은 음악계와 방송계에 존재하던 흑인 가수 차별 분위기를 없애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음악 전문 텔레비전이나 공중파 TV, 라디오 방송들 가운데는 흑인 가수들의 출연이나 음악 프로를 기피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너무 큰 인기를 끌자 이들 방송이 더 이상 그런 태도를 고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음악 방송에서 인종 간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마이클 잭슨의 영향이 컸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총 123차례, 국가 수로는 한국도 포함해 25개 나라에 달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2009년 50세를 일기로 캘리포니아에서 타계했습니다. 사인은 마취제와 진정제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